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8일 동해상에서 독도, 일본령 다케시마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이날 동해상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독도 주변에서 정례 방어 훈련을 했다며 내일까지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엔 해군 구축함 등 수상함 2열척과 해상 초계기, 헬기 여러 대가 투입됐고 일부 해병대 병력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군 당국을 인용해 훈련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려고 상륙하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이 1986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하는 연례 훈련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등 외교 정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외교부와 도쿄의 한국 대사관에 이번 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의 일부라며 한국이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될 미 대통령 선거는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7일 6개 주에서 실시된 민주당 경선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동부 뉴저지 등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에 따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을 훌쩍 넘어 2,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반면 몬타나와 노스다코타주에서만 승리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경선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고 조만간 클린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이날 실시된 5개 주 경선 모두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8일 워싱턴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테러 대응 공조 등 두 나라의 관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두 나라가 많은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나 정보, 민주주의 가치 등 한 분야만으로는 테러 분자들에게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두 나라 모두 민간인과 병사들을 잃었다며 쌍방 간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앞서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수와 해양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독일에 총 5만 5천 건의 망명 신청이 있었다고 독일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13%나 늘어난 겁니다. 망명 신청자 대부분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달간 독일에 유입되는 난민 수는 유럽 남동부 지역과 터키 사이 국경이 폐쇄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발칸 루트로 불리는 이 지역은 서유럽으로 향하는 대표적인 이주민들의 경유지로 유럽연합과 터키가 지난 3월 불법 이주 금지 원칙에 합의하면서 폐쇄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독일로 망명하려는 신청자가 증가한 건 유입되는 난민들과 공식적인 망명 신청 접수 사이에 시간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게 주요 요인으로 풀이됐습니다. 국제테니스연맹이 세계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인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샤라포바 선수는 이에 따라 올여름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샤라포바가 지난 1월 호주 오픈 테니스 선수 대회 후 실시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샤라포바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경기 출전이 금지됐었습니다. 샤라포바는 국제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5번을 우승한 러시아의 간판 미녀스타로 지난 11년 연속 세계 여자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미 경제지 포버스는 그러나 8일 샤라포바가 약물 파동으로 많은 광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난 11개월간의 수입이 미화로 총 2,119만 달러에 그쳐 순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연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주류를 불법 구매하다 적발돼 현지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확인했습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죠. 최근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의 국무부 고위관리는 7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했을 수 있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전날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위성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원자로 활동과 농축시설 확장,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한 활동 자료 등이 이를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런 정황이 보인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위성사진이나 첩보를 통해 내린 결론인지 혹은 북한이 이런 절차를 거쳐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과거에는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요소들을 외국에서 들여왔었는데 최근에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얻고 있다는 조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주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5월 한 달 동안 두 차례 연기가 분출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며 재처리 활동을 시작 또는 준비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7년 영변 원자로를 폐쇄했다가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국무부 고위관리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지역과 국제사회 동반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 아브라모이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브라모이츠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수사와 행동을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재처리 활동에 돌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사항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8일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과 한국과 확실하게 연대해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7일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했을 수 있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하루 전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3 합의에 따라 지난 2007년 흑연 감속로인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쇄하고 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까지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2013년 4월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은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핵무기 원료물질을 얻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해마다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미국 고위 외교관이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헨리 엔셔 오스트리아 빈주제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8일 북한이 계속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이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은 IAEA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성과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관련 대북 결의들을 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를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 단호하고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대북결의 2270호 채택을 통해 북한이 행동에 따른 분명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미국과 북한 간 무역과 금융관계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또 북한을 진지하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협상회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제재를 굳건히 이행하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북한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비싼 대가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북핵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청징예 빈주재 유엔과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다며 모든 관련국들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인 접근법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협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 대사는 이를 위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장관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와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리고 무모한 데다 충동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이 27살에 권력에 오른 데다 너무 어리고 경험도 거의 없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올해 관련 실험을 빈번하게 한 건 북한의 기존 행태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년 재임 기간 중 18차례 실시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4년 사이 25차례나 실시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경험이 적고 성격이 급해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다는 평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등 미국의 정보와 국방당국자들은 과거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예측하기 힘든 인물로 노련한 인민군 장성들의 조언을 제대로 듣는지조차 알 수 없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모 고용숙이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84년생인 김 위원장이 어려서부터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고용숙은 조카인 김정은이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어머니 고용이가 야단치자 단식투쟁까지 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은 CNN 방송에 이런 김 위원장의 성격들이 북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사용 등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 미한 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지만 한반도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핵탄두 장착 능력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약하다며 하지만 시험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기술 소형화의 진전을 보이면 포탄이나 핵지뢰 같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북한을 핵국가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사드는 한국 방어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종말 단계에서만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제한적 역량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드는 상승과 중간, 종말 단계는 물론 대기권 안팎에서 모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참관을 허용해 사드의 구체적인 기술 체계를 보고 스스로 판단토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스위스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 소형 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최악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스위스의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는 6일 발표한 2016 소형 무기 이전과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re are Iran, North Korea, Saudi Arabia and the UAE. As you note from this list, it's several countries in the
스몰 암스 서베이의 에릭 버먼 국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를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4개 나라가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25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총 7개 분야에서 43개 항목에 대해 최고 25점에서 최하 0점까지 나라별로 점수를 매겨 거래 투명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범원 국장은 북한 등 4개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형 무기 거래 실태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적어도 1년간 소형 무기와 부품, 탄약 등을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한 적이 있는 49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 단체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0점을 받아 5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소형 무기 거래에서 투명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과 영국이 꼽혔고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5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9위, 중국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동유럽 국가 체코가 북한이 자신들에게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빚을 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 국영통신사 CTK는 북한이 체코 정부에 2억 코루나,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TK는 체코 재무부의 2015 대외 채권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체코 정부에 대한 채무는 민간 채무로 분류됐으며 부채 규모는 쿠바와 옛 유고슬라비아, 수단, 이라크, 이란, 러시아, 중국에 이어 8위 수준이었습니다. 1위인 쿠바는 체코에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냉전 시절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수송기계와 전동차 등을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10년 체코에 부채 일부를 인삼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체 부채 규모 1천만 달러의 5%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상당의 인삼을 체코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코 정부는 인삼 대신 북한산 아연을 원한다고 밝혔었지만 이후 실제로 현물 상환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2013년 현재 북한의 대외 부채를 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부채 대부분은 옛 공산권 국가들의 갚아야 할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북한이 진 채무를 대폭 탕감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북한과 채무 탕감 협정을 체결한 뒤 201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던 약 109억 달러의 옛 소련 시절 채무 가운데 90%가 사라지고 남은 10억 9천만 달러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는 서방 은행들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4년 북한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서방 금융기관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주류를 불법 구매하다 적발돼 현지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세무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 북한 외교관은 파키스탄 카라치에 주재하는 북한 무역참사부 고학철 3등서기관입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했던 파키스탄 소식통은 6일 BOA에 고학철이 지난해 5월 27일 CC6606 번호판이 부착된 외교관 차량에 구매 한도를 훨씬 초과한 주류를 싣고 가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철이 당일 오전 8시 30분 카라치의 제네럴 본드 면세점을 방문해 많은 주류를 구입한 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잠복 중이던 세무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세무경찰은 고학철에게 차량에 매우 많은 주류가 적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류 구매와 관련해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문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고학철은 소지한 면세구입 승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외교관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경찰은 고학철에게 외교관 특권은 인정되나 면세 구입 승인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주와 보드카 등의 주류가 차량에 다량 실려 있다며 이는 파키스탄 실정법 위반인 만큼 세무경찰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고학철이 앞뒤에서 호위 차량의 감시를 받으며 순순히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대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자 경찰은 그를 강제로 외교 차량에서 끌어낸 뒤 경찰 차량에 태워 세무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의 소식통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학철에게 강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할당량을 초과해 구매한 양주 10여 박스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가 외교관 신분임을 고려해 공식 사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 30분경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고학철과 그의 상사인 강성군 북한 무역 참사가 카라치 세무당국의 조사위원회에 출석했는데 강성군은 세무경찰이 빈협약을 위반하고 외교관을 체포, 폭행했다며 오히려 해당 세무경찰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1년 체결된 빈협약은 외교관이 주재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받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치 세무당국의 아흐마드 자밀, 샤비에르 샤이크 조사위원 등은 북한 공관원들이 주재국 법규를 위반하고 주류를 불법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주류가 증거물이라고 언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공관원의 불법 주류 판매가 사건의 본질이며 빈 협약의 외교관 불체포 위반은 부수적 문제라는 게 카라치 세무당국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4월 29일 할당량의 2배 가까운 주류 855상자를 반입하려다 카라치 동부세관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이 바로 강성군 무역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강성군과 고학철은 거듭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추방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카라치에 주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라치를 관할하고 있는 신드주 세무당국은 관련 정황에 관한 BOA의 질의에 7일 현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2년생인 강성군 참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카라치 주재 무역참사부 3서로 근무한 뒤 2014년 현지 무역참사로 재부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 당국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 발표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한 정부 종합지원 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한국 측 자산의 일방적인 청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또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 수도 목표의 60% 수준에 그쳤는데요.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겁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일 BOA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62만 4천여 명에게 1,61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기간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동 내 어린이 49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13만 4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83g에 그친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64만여 명에게 1,960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는 매달 1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실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5,400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 대상의 60%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5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재 모금액은 절반 수준인 9,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1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는 한국으로 조사됐는데요. 북한과 한국의 정보 격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가 2.0Mbps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전 세계 평균 속도인 5.6Mbps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2.0Mbps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약 0.24MB라는 의미로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 전송 등은 가능하지만 화질이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감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선진국에선 50Mbps나 100Mbps와 같은 빠른 인터넷 속도를 내세운 인터넷 회사들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비율이 높아지면서 각 가정마다 인터넷 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70여 개국 중 1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26.7Mbps를 기록한 한국이었으며 이어 스웨덴 19.1Mbps, 노르웨이 18.8Mbps, 일본 17.4Mbps 순이었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이들 나라들은 북한보다 8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빠른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 미국은 14.2Mbps로 평균보다 3배에 가까운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러시아도 11.6Mbps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1Mbps로 전 세계 평균보단 낮았지만 북한보다는 2배가량 높았습니다. 북한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나라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볼리비아, 네팔, 동티모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네갈과 잠비아 등 26개 나라가 0.5에서 2Mbps 속도로 북한의 인터넷 속도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은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를 포함해 예멘과 레바논 등이 2.0Mbps 이하 속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아카마이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가 지난해 3분기 대비 8.6%, 2014년과 비교했을 땐 23%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 초 한국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이메일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는데요. 이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 것이라고 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올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한 3건의 사이버 공격 발생지를 추적한 결과 북한 평양의 류경동이 근원지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27일쯤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이메일을 38,988명에게 발송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박 대통령의 회의 주재 장면에 북핵은 민족의 힘이라는 내용의 자막과 음성을 합성한 것입니다. 발송 계정은 한국의 방송사 두 곳의 이메일 계정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2월 18일에는 한국경찰청의 현직 사이버 수사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탈북자와 북한 연구자 등 48명에게 발송됐습니다. 대통령 음해 동영상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 코드를 심은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월 11일엔 한국 내 한 대학에 북한 관련 학과 교수를 사칭한 이메일이 언론사 기자 등 83명에게 전송됐습니다. 해당 이메일엔 북핵 문제의 이성적 접근 방식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담은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경유 서버와 악성 코드 제어 서버 등을 분석해 근원지를 역추적한 결과 북한 류경동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이곳에서 접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류경동 인터넷 프로토콜은 지난 2013년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공격 등 그동안 몇 차례 있었던 한국 내 전산망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때 쓰인 주소라고 한국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동영상 링크를 담은 이메일 발송은 북핵 정국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의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입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계속 아주 악담을 퍼붓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이런 사이버 심리적인 일종의 사이버 삐라 뿌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러한 그 방송사 사칭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건은 악성 코드를 유포해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고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범행에 쓰인 이메일 계정과 악성 코드의 유사성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악성 코드 감염 등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계정 보호와 사칭당한 메일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로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여차하면 발뺌할 수도 있는 사이버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남측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 한 척을 망명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 독려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8일 새벽 3시 40분쯤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고성군 동쪽 NLL 남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오전 7시 10분쯤 NLL 북측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8m, 무게 5톤가량인 이 목선엔 북한 어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흘 전 함경도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배가 고장나면서 표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어선의 신고로 출동한 한국 해군은 북한 어부들이 남측으로의 망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들을 북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70일 전투에 이어 6월부터 또다시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어선들이 압박 속에 무리하게 조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0일 전투 기간이던 지난 3월 강풍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벌이다 침몰해 사망한 선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선원들이 수산물 생산 계획을 활발히 수행했으며 70일 전투 기간에 풍랑으로 배가 침몰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령 결사 옹의 정신을 높이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70일 전투, 뭐 100일 전투, 150일 전투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으면서 그거 관련된 성공 사례, 나름대로의 어떤 표창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당대회 사업총화 연설문에서 적극적으로 어로전을 벌여 물고기 대풍을 안고 와야 한다며 수산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를 열고 수산업 발전과 물고기 잡이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평양의 매기장과 대동강 양어장,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등 수산 관련 기관 15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나라의 수산부문을 반드시 추켜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줌으로써 수산부문의 새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빛나게 써나가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산물 생산 독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김정은이가 1년 6개월 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수산업 진흥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보급하고 그로 인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냥 배 타고 나서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뭐 식량 환경이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에 말했던 그 수산업 진흥책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한국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난해 북한의 실물과 산업 동향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가장 생산활동이 활발했던 분야 중 하나는 농축수산업입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 전략 자료를 통해 북한의 농림어업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낡은 어선은 물론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등으로 동해상에서의 조업권을 일부 중국 측에 넘기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조업권의 상당 부분을 중국 어선들에게 넘겼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 동해 쪽에는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돈을 받는 형태로 자기들이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지난 2, 3년간 북한의 수산물 대외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면서 현재는 수산업이 외화벌이로 활용된다기보단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힌 이유도 크다고 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는 딱친구라는 이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통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탈북단체들과 연계해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 한 통일 관련 내용을 이렇게 취합하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 사진이랑...
단짝의 북한말 딱친구. 서로 뜻이 맞거나 손이 맞아 노상 함께 어울리는 동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는 이 딱친구라는 이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통일이 돼 북한에도 딱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지은 이름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 통일동아리 딱친구는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공부를 함께하고 있고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 통일동아리 딱친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4학년 유하영 학생입니다.
저희가 바롬3라는 활동을 하는데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이 주제긴 한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주제로 하고 활동도 본인들이 이제 설정을 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통일 주제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자 자발적인 활동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로 이제 해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내나 이런데 그냥 인식조사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다들 이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준 것 같아요. 쭉 이제 약간 기수가 이제 내려가긴 할 텐데 그 저희가 일단 이번 활동 성공적으로 다 마치면 이런 저희의 노하우 같은 걸 잘 정리해서 다음 쪽을 이렇게 넘겨줄 생각이에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4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작은 동아리지만 매주 만나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안에 있는 그런 자료, 뭐 통일에 관한 이해나 북한에 대한 이해 그런 자료도 찾아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각자 이제 자유롭게 스크랩 매주 하고 토의하면서 여러 정보도 이제 공유할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통일 관련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찾아 공부하다 보니 통일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그런 염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학회 같은 동아리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스터디 활동으로 신문 스크랩을 같이 하고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그냥 그런 거를 이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선거 전에 뉴스가 났어요. 뭐 이번에 선거 출마한 사람들 중에 통일 관련 정책을 한 사람이 1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아 이래도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한데 과연 통일은 할 수 있을까? 정작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정책 슬로건을 내걸면서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평화적으로 살면 된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통일에 대해서 민족사적 의의랑 저희가 요즘에 살기 힘든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또 이산가족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신청자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망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인도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꼭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아리 활동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이 통일에 관한 동아리를 들어올 것이라고 사실 상상은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좀 북한에 대해서 몰랐었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신문 스크랩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 자신에게도 약간 뿌듯한 점이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은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 탈북민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그냥 얘기하고 싶고 우선은 그냥 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점점 또 넓혀나가면서 탈북민 친구들을 만나는 거 우선은 그렇게 통일이 되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 학교로 갈수록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딱친구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수학과의 김나영 학생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건 통일은 해야 한다, 도덕 시간에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통일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심각하면 혐오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저 또한 약간 그쪽에서 통일 교육을 받으면서 세미나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인식을 개편하고자 저희가 만든 그 모임이 딱 친구거든요.
딱 친구는 앞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공부와 토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 탈북민들을 만나고 통일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학교가 위치한 노원구 지역의 탈북 관련 단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지연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되게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는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교육활동을 나가거나 이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30도, 안주,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하루 종일 구름이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6도, 구성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되고요.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날이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사리온 지역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가고요. 신계 역시 낮 기온은 30도를 육박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하루 종일 구름이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 장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2도, 풍산은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 북부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만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적어도 7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8일 늦게 상점과 식당들이 밀집해 인파가 붐비는 사로나 상가 안에서 괴한 두 명이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모두 체포했지만 한 명은 경찰의 총격에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의 신원과 테러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귀국 직후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군이 8일 동해상에서 독도, 일본령 다케시마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날 동해상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독도 주변에서 정례 방어훈련을 했다며 내일까지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엔 해군 구축함 등 수상함 10척과 해상 초계기 헬기 여러 대가 투입됐고 일부 해병대 병력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군 당국을 인용해 훈련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려고 상륙하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이 연례 훈련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등 외교 정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외교부와 도쿄의 한국 대사관에 이번 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즉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의 일부라며 한국이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7일 6개 주에서 실시된 민주당 경선에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 등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을 훌쩍 넘긴 2,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8일 워싱턴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테러 대응 공조 등 두 나라의 관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두 나라가 많은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나 정보, 민주주의 가치 등 한 분야만으론 테러 분자들에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두 나라 모두 민간인과 병사들을 잃었다며 쌍방 간의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앞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수와 해양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중해에 두 대의 항공모함을 배치합니다. 미 국방당국은 이달 안에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걸프만을 거쳐 지중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엔 이미 미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 유럽사령부의 데니 헨인데즈 대변인은 트루먼호와 아이젠호의 배치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과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 같은 항공모함 배치가 지난해 합의된 나토 국방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동유럽과 터키 간의 군사훈련과 겹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테니스연맹이 세계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인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샤라포바 선수는 이에 따라 올여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샤라포바가 지난 1월 호주 오픈 테니스 선수 대회 후 실시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의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은 샤라포바 선수가 지난 2006년부터 심장 문제로 복용한 것으로 올해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됐었습니다. 샤라포바는 앞서 이 약물이 금지 약물로 새롭게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샤라포바 선수는 국제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5번을 우승한 러시아의 간판 미녀 스타로 지난 11년 연속 세계 여자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그러나 8일 샤라포바가 약물 파동으로 많은 광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난 12개월간 수입이 총 2,200만 달러에 그쳐 순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입 1위는 세계 여자 테니스 랭킹 1위인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가 차지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